오늘 12장 말씀은 11장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결론을 짓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2절부터 더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11장의 문제는 이제 일곱 번째 설교죠. 일곱 번째 설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으로, 그의 무궁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도록 회복의 예언을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11장 12절에서부터 1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에브라임이 거짓이고 속임수고 또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본주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 인본주의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북쪽 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헛것을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헛된 일을 하고 헛된 것을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그들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리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애굽과 계약을 맺었던 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할 때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인가를 서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에게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죄와 사단과 세상의 권세에서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마라. 네 계획대로 살지 마라. 너희들의 방법대로 살지 마라. 이 내용입니다. 예, 여호와입니다. 그 말은 전능자야. 그리고 불변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어진 언약 이 관계를 딱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한 구절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펄쩍 뛰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 언약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헛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듯이 아주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대한대. 예.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진 그 계약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고 남쪽 유다를 말하지요. 야곱을 그 행실대로 북쪽 이스라엘을, 여기서 야곱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대로 벌하시면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 다 너희들을 오도록 해서 회복시키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벌하시고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인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내용이 참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대단한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가 이제 아기를 쌍태를 뱉는데 둘이가 막 싸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두 민족이 나눠지고 두 족속이 나눠지게 된다. 그 다음에 제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알 수 없는 대중에서부터 선택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 야곱이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인간이 이런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예. 무슨 뭐 굉장한 뭐 성자 같은 목사다. 턱도 없는 소리예요. 턱도 없는 소리예요. 예. 주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 조금 보고 그 사람 판단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가도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조항조가 부른 노래, 그 무슨 노래인가 모르는데, 뭐, 어른이 되어도 그렇게 하면서, 겉에는 사람이 볼 수 있지만 속은 사람이 볼 수 없다. 인간은 겉만 보지 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사무엘 하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사무엘이 그 이세 아들들을 보면서 너무 외모가 잘생겼기 때문에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분명하게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고백이 다윗은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태중에서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이 인본주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4절에서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제 창세기 32장이지요. 바다나라면서 돌아오면서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 간구할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를 축복을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베델은 또 뭐이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바다나람으로 내려갈 때에 창세기 28장에서 만나주셨고 약속하셨고,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어 본단 말이에요. 이때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할례를 사람 죽이는 데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망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돌아올 때 기도할 때에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뒷발을 잡는 자가 아니고 너는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약속을 바로 지키지 않냐고 세겜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간 그 지금 30 5장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8장이 아니고요.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하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고 이스라엘아.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한 민족이 나오고, 네 몸에서 한 백성이 나오고, 그리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 열두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예, 나라가 되도록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이죠. 예.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무리 인본주의를 쓰고, 아무리 세속주의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돌아서게 되면은 야곱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가 가장 지금 12월 달에 방금 제가 기도하였던 것 같이 계획 다 세웠어요. 그 계획대로 될수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계획대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도 아직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의술이 발전됐고, 과학이 발달됐어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되어 있는 그 창조 속에 찾아낼 뿐이지, 그 외에는 없다. 그러니,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지만은 나라들은 더 악해집니다. 나라들은 더 악해진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수 있느냐?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서 생존하고 번성해 사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그걸 깨우고 그걸 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면 망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법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영혼을 낙태술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인본주의적으로는 다 대단해 그럼 잘살것 같지요. 잘살것 같지만은 이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없음으로 망할 나라로 거의 대표적으로 나왔다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애기들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주일학교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아니다 말이지. 올해 30만 명밖에 애기들이 안 낳았는데 젊은이들이 낙태한 것이 뭐냐. 거기에 3배를 낙태해버린 거예요. 3배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으로 정해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망할 징조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망할 징조를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아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나라예요. 김일성이가 하늘에 대고 권총을 쐈다고. 그 사람이 주일학교에 에서부터 나왔고 목사 밑에 자랐던 사람입니다. 김일성이가 교회 다닌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중하다고 말. 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면은 5절에서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는 하늘과 땅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하늘과 땅에 속한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에 속한 권세를 가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이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고 크리스마스 행사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 천사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말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신이라. 어마어마한. 예. 구주가 나왔다. 구원자가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인 그분이 오셨다. 어디에? 다윗의 동네가 말한 다윗의 후손 혈통을 따라서 오셨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 주시다. 종말의 구원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만 우주의 통치자가 지금 다윗의 동네에 오셔서 세상의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축제가 돼야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 속에 그 깨끗한 어린아이들 속에 이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날 때마다 이 메시지가 가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만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이 맞다. 야곱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게 인생이다 말이에요. 조금만 못하면 뒤꿈치 잡아버리잖아요. 조금만 잘 나가려면 뒤꿈치 잡아버리잖아요. 이런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서게 되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창조교회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 이름이 여호와지 않아요. 여호와는 전능자다, 불변자다는 거예요. 자존자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전능하신 창조주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한번 약속하시면 변함없이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6절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된다. 그럼 돌아온 자의 모습은 어떤 자냐?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랑의 실천자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예요.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자요. 회개하고 돌아선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도. 이제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너와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하면서 7절 이하에서는 조목조목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거짓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의롭다는 것이죠. 불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보고 지적이나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만 이야기하고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의롭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강단에서는 목사부터 그렇습니다. 목사부터.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 그런 거짓된 저울을 사용하고 거짓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하면서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으면은 11절에 무리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을 바디랑에 쌓아놓은 돌무더기 같다고 말해요. 모든 제단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제단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9절에서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종살이 할 때부터 노예살이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했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현장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괴로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지요. 예? 정말 어떨 때는 침상에 누워있다가 벌떡벌떡 미친 사람처럼 일어나서 천장만 쳐다볼 때도 있죠.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되면서 보면 어떠냐. 그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안 거예요. 안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주님은 이 연말에도 우리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에 하던 것 같게 하라. 이게 장막절을 이야기하지요. 장막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그때 수장제로서 그 모든 곡식들 거뒀던 걸 저장하듯이 한마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걸 소망하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됐는데 그와는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제단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야곱이 또 나오잖아요.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다. 바다나라로 내려갔다. 뭐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형 에서가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 것 같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리브가가 그랬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 들어놓고도 이삭도 하나님 말씀 들어놓고도 잊은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죠. 기도 오늘 아침까지도 했는데 어떤 일을 딱 당하게 되면은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버렸잖아요. 속이지 않아도,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으면 그 권세와 능력, 장자권이 누구에게 오나요? 야곱에게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방법 쓰지 맙시다. 저도 써보려고 예를 쓰고 썼고 내가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보처럼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은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바다나라만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인본주의였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였어요? 삼촌을 섬겼지 않아요.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한 수 더 높은 삼촌은 속여가지고 레아를 줘버렸고 네가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을 더해라. 그래가지고 사람 성별이 양을 쳐도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의해서 살았던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때요? 그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다 와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이러니 돌아오는 것처럼 축복은 없다는 거이죠. 그리고 13절에 출애굽했던 것도 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보호하게 만들면서 이끌어갔던 사실을 알지 못하냐.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그렇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말이죠. 그리고 네 가지의 큰 죄들을 계속적으로 범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듯이 너희가 지금도 하나님을 경노케 한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뭐예요? 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수치가 임할 것이다. BC 722년에 아수르를 위해서 처참한 죽음과 함께 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은 지속적인 범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고 인본주의보다는 신본주의로 들어 세속주의보다는 하나님의 그 경건한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 마지막 12월 달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